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은 약속 후원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약속 후손이라는 말을 쓰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는 약속 후손의 자격, 오늘은 약속 후손의 목적, 다음 주에는 약속 후손이라고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3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기억력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 가지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연약한 초신자였지만 그의 그 삶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 그랬어요. 성장해 가는데 성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나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표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데 그러한 표현을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또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받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속 후손의 자격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 후손의 자격은 바로 믿음이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믿음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자막 있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약속 후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이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요구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산다.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됐다.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결국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러면 약속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냐예요? 약속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그러면 오늘날에 있는 유대인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가르쳐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우리들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후손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하나 나왔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하고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아, 그 자랑질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겸손하게 믿음 갖고 있으면 나만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 믿음은 자꾸 표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은, 아니, 우리 사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실은 몇 주 전에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난주, 오늘, 다음 주의 설교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는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몽창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았다더라. 예,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마치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몸 안 아프고 자식들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사업 잘 되는 것, 마치 이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아,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떡고물처럼 그거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역경이 있고 때로는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성도 들한테 혹시라도 잘못 이해가 돼서 아,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오늘 설교를 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약속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약속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예수님을 믿는 나, 저희 정씨잖아요. 정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정간의 가문은 대가 안 끊어지겠구나. 천년 만년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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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제 아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우리는 대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믿고 있는 그런 번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후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씨앗은 누군가 하면 이삭이죠. 근데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는 아들 낳고 난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맞아요? 어쨌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오늘날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내가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에 최소한 4절부터 6절까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1인칭 대명사를 쓰십니다. 나라는 말을 씁니다. 나, 내 언약, 내. 뭐 이러면서 내가 이런 말을 써요. 나를 써요. 쉽게 말하면 나야 나. 내가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그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야. 네가 나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작정했고 내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름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전에는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자막이 있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 존귀한 아버지예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인데 이름 대단히 멋있지 않아요? 여기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가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 아브라 아멘 해도 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이루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 바뀐 새로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행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1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민족들과 모든 왕들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6절 말씀 주세요.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니 아들은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입니까? 빈말로 내던진 겁니까?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약속해달라고 부탁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근데 때로는 외롭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도움을 청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치 골방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사셔서 얼마나 아프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괜찮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난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말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가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와 조금 안 맞죠? 주보에 가로치는 것하고 조금 안 맞아요. 1분만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는 후손을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람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을 빌다라고 하는 말이기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복을 꾸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축복하십니다라는 말보다는 복을 주십니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설교 원고를 보고 하다가 아, 이 말을 여기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지금 바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참 무식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단인가 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2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라는 말이 상용구로 써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서히 말은 바꿀지언정 누군가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은 헷가닥하고 가셨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세우겠다라고 그냥 끝나시지 않았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접어지 말고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그리고 및, 그렇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언약이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아, 계약이 이제 만료, 파기하자. 그러면서 계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은 계속해서 대대대대로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이삭에게도 적용이 되었고요. 이삭에게 적용이 되었던 것은 야곱과 그의 후손인 요셉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등장을 하였고, 다윗을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이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적용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이라고 했을 때 후손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후손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어요. 읽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문서가 파기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지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땅을, 이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우리 계약 맺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 이거 해줄래?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해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 있나요? 없어요. 온 땅,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참, 네 4세대가 지나고 나서 종살이를 하고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 땅에 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내가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을 맺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약속을 맺을게.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저 땅, 온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줄게. 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아니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이 약속도 그냥 약속이 아니잖아요. 복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약속을 받는 거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는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대요. 그, 우리가 할수 있는 이건 뭐예요? 그냥 아멘이죠, 뭐. 아,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요. 다른 거로 주세요. 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이 은혜 언약은 특별히 구약 성경만 보아도 한번 어떤 사람과 맺고 나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맺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이 사람에 따라 사람은 바뀌었어도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그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하는 구속의 기준을 반듯하게 세워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여자의 후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그 땅을 너희가 영원히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모세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요.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그 변함없는 은혜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은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내용이 사람이 바뀐다고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동일한 언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어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언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런 언약이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생각을 바꿔서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쉽게 언약을 바꿔 갖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엄청나게 큰 그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의 엄청난 큰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람, 택함받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영적인 자손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담겨져 있고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세워주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효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하면 나도 힘나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나, 그리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 잘 들을 때만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붙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영원, the eternal life, the eternal place.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최윤영 자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은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그냥 카톡 문자만 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그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기로 했던 성경 공부 팀들이 갔습니다. 문득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윤영 자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제가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병실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암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 자매를 보면서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것 아닐까,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자매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매는 정신이 있을 때 이렇게 급박하게 아프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천국의 소망에 관해서도 확신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지금 죽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어두운 곳으로 인생 끝장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딱 여는 순간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지금 이 땅에서 슬픔 있고 고통 있고 환난 있고 아프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갈 준비하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찬란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나 금방 갈 거야. 근데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이 다음에 소유할 것을 믿으십니까? 제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음에 소유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믿읍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얻은 것으로 믿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천국을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 나 천국 진짜 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바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죽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있고, 모든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사업은 망할 대로 망하고,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픈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로하러 온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고맙다. 믿음을 보여줘서 고맙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약속의 후손을 번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질문을 조금 더 했던 이야기를 다시 질문을 하고 세 번째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맺지 않고 약속을 그의 후손들과도 맺으셨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 대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를 통하여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그 모든 믿음의 과정처럼 후손들도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의 후손, 영적인 후손, 약속의 후손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정결하게, 약속의 후손을 정결하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 Circumcision. 너의 포피를 잘라내라.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모든 남자는 그렇게 해라.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그 종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몸을 보면서 자기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 아니세요? 내 자손들이 혹시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할례 받은 자기 몸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 아빠가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거 잊지 말라고 나한테 해주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앞에 자막이 있던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 자녀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과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필요한 것,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예,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때 그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나 세례 받았어요. 라고 쉽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 받았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돌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에서 할례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그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들에게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뭐예요? 교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신명기의 연설 가운데에서 이 모세는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해요. 처음과 끝을 묶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통하여서. 근데 이 할례가 육신의 할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Sealed by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딱 발라가지고 좀 대가가지고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 그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이거 내 거야라고 할때 내가 침 발랐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을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스탬프를 확 찍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도장을 확 찍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유학생들이 성적표가 필요하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성적표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교도 뭐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는데요. 성적표를 받을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쇠 같은 거를 이렇게 꾹 누르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문양이 있고, 그뭐 돌돌돌 튀어나오는 거. 그걸로 꾹 눌러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새는 또 공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은, 의의 옷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후손이 되었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났니?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지? 그거 잊지 않았지? 잠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그거 잘했어? 숙제 검사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광이에요. 내 영광만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거를 깨닫고 한 구절을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아시면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just do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을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또 하나의 설교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잘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신명기 28장에 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짐승이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한번 해보시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두 글자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은 말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레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제자들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이제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